오늘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이 최근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을 시험 발사한 북한에 대해 유엔 안보리 차원의 새로운 제재 결의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새 결의안 조언은 안보리의 기존 대북 제재를 한층 더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결의안은 북한에 대한 연간 원유와 정제유 공급을 현재 절반으로 줄이고 기존 결의에서 금지되지 않은 북한의 주요 수출 품목을 더 이상 허용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구체적으로 원유의 경우 현재 허용된 400만 배럴을 200만 배럴 혹은 26만 2,500톤으로 줄이고 정제유는 현재 연간 공급 허용량인 50만 배럴을 25만 배럴로 축소하도록 했습니다. 주변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북한이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역량은 아직 갖추지 못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설리번 보좌관은 지난 14일 민간단체인 이코노믹 클럽과의 대담에서 북한이 핵탄두를 탑재해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역량을 가졌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대답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침몰한 러시아 함정 모스크바 호와 관련해 엇갈린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앞서 모스크바 호가 화재로 함정 내에서 탄약이 폭발했다고 밝힌 데 이어 강한 폭풍으로 인해 침몰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주지사는 자국의 미사일이 모스크바 호를 격침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미 국방부는 이번 침몰이 러시아의 큰 타격이라고 밝혔습니다. 존 커비 국방부 대변인은 미 CNN 방송에 이 함정이 러시아의 해군 전략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는 다른 전선에서 진전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항구 도시 마리오폴 전투에서 우크라이나와의 저항에 직면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에 대한 공격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일부 유럽 국가들이 러시아산 석유 구매 중단을 거부한 것에 대해 다른 사람들의 피로 돈을 벌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어제 러시아산 에너지에 대한 전면적인 금수 조치를 지지하는 나라로 독일과 헝가리를 지목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어떻게 피로 돈을 벌 수 있는지 이해하지 못한다며 불행히도 유럽 일부 나라에서 해온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석유 금수 조치가 독일과 헝가리에 의해 차단된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중요한 문제 중 하나라고 덧붙였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우리는 EU 내에서 이 문제, 즉 러시아산 석유 금수 조치에 대해 어떻게 다른 태도를 취할 수 있는지에 대한 다른 나라들과 함께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유럽연합 EU는 EU 각국 정부가 러시아에 무기를 수출할 수 있도록 허용한 규정을 폐기했습니다. 미국은 러시아의 제재 회피를 단속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밝혔습니다. 설리번 보좌관은 어제 민간단체인 이코노믹 클럽과의 대담에서 앞으로 우리의 초점은 러시아의 제재 회피에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 안팎에서 제재 회피를 촉진하려는 목표물들을 가려내기 위한 발표가 1, 2주 안에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설리번 보좌관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연관된 것으로 파악된 재벌 특권층으로부터 압수한 호화요트와 기타 자산을 되돌려줄 의사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조 바이든 대통령은 이런 자산들을 압류할 때 이 문제에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지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 밖에 설리번 보좌관은 우크라이나로의 무기 이전을 방해하려는 러시아의 노력이 서방과의 교착 상태를 악화시킬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윌리엄 번스 미 중앙정보국 국장은 러시아가 전술 핵무기를 사용할 가능성을 가볍게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번스 국장은 어제 조지아 공주에서 행한 연설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큰 손실을 입고 그 이유를 점령하지 못한 후 우크라이나 북부 지역에서 후퇴해야 했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번스 국장은 누구도 러시아의 전술 핵무기 사용 위협을 가볍게 여길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의회 민주당과 공화당 소속 상하원 의원 6명이 어제 타이완을 전격 방문했습니다. 로버트 메넨데스 상원 외교위원장 등 6명은 이날 미 공군기평으로 타이베이에 도착해 우자오시 타이완 외교부장과의 면담 등 이틀간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BOA 세계뉴스 박동정입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4월 15일 금요일 VOA News Today 3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북한의 대륙간 탄도 미사일 발사에 대응한 미국의 새 제재 결의안에 원유와 정제유 공급 상한선을 절반으로 줄이는 등 강도 높은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러시아는 한반도 정세를 악화시키는 어떤 조치에도 반대한다며 미국이 추진 중인 새 안보리 결의에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북한은 아직 미국을 타격할 수 있는 핵탄두 탑재 대륙간 탄도 미사일 역량을 보유하지 못했다고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말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대체로 흐리다 저녁부터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아침 최저 2도에서 13도, 낮 최고는 13도에서 26도,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에서 1 내지 1.5m, 서해 앞바다도 역시 1.5 내지 2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국이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발사에 대응한 새 제재 결의안에 대북 원유와 정제유 공급 상한선을 절반으로 줄이고 담배와 손목시계, 아스팔트 등 북한의 주요 수출입품을 규제하는 강도 높은 내용을 담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개인과 기관, 선박 등 9건을 제재 명단에 추가하고 모호했던 기존 규정들을 명확히 하는 방안도 포함했습니다. VOA가 입수한 제재 결의안 초안 내용을 함지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국이 작성한 새 제재 결의안 초안은 기존 유엔 대북 제재를 한층 더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14일 VOA가 입수한 초안에 따르면 미국은 각 유엔 회원국들이 북한에 공급하는 원유와 정제유의 허용량을 절반 수준으로 줄이고 기존 제재 결의가 금지하지 않은 북한의 주요 수출입 품목을 더 이상 허용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구체적으로 원유의 경우 현재 허용된 400만 배럴을 200만 배럴 혹은 26만 2,500톤으로 줄이고 정제유는 현재의 연간 공급 허용량인 50만 배럴을 25만 배럴로 축소하도록 했습니다. 또 모든 정제유 관련 제품, 이를테면 광물성 연료 제품과 증류 제품, 석유 역청 물질 등이 포함된 국제 상품 분류 체계, 즉 HS코드 27이 금수품으로 제한됐습니다. HS코드 27로 시작하는 유류 제품에는 휘발유와 등유, 경유 등 기존에 금지된 실제 연료 제품과 함께 북한이 지속해서 수입해온 윤활유와 아스팔트의 재료인 석유 역청 등 비유류 제품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밖에 시계와 손목시계 관련 부품이 포함된 HS코드 91 제품들도 금수조치 대상으로 포함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북한은 지난 2017년 채택된 마지막 대북결의 23975가 자신들의 주요 수출입 품목 상당수를 금지하자 제재 대상이 아닌 손목시계에 대한 수출을 크게 늘린 바 있습니다. 북한은 중국에서 시계 부품을 들여와 다시 중국으로 완제품을 보내는 위탁 생산 형태의 수출을 해왔습니다. 이와 함께 담배와 담배 부산물, 관련 물질 등을 포함하는 HS코드 24 제품을 대북 수출 금지 품목으로 추가했으며 각 유엔 회원국들이 북한으로부터 정보통신기술 관련 서비스를 조달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도 이번 초안에 담았습니다. 아울러 북한 국적자 1명과 기관 3곳, 선박 5척을 자산동결 대상, 즉 유엔의 제재 명단에 추가하는 내용도 명시했습니다. 제재 대상으로 제한된 북한 국적자는 군수공업부의 베트남 대리인으로 활동하는 김수일입니다. 초안은 그가 2019년 초를 기준으로 유엔이 금지한 북한산 무연탄과 티타늄 농축액의 수출을 담당하면서 북한 정권의 외화 수익을 안겼다고 지적했습니다. 그 밖에 북한의 해외 노동자 파견에 관여한 조선 남강 무역회사와 북한의 사이버 해킹 조직인 라자루스 그룹, 북한 인민무력부 소속의 해금강 무역이 제재 대상으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 중 해금강 무역은 아프리카 모잠비크 회사와 지대공 미사일, P-12 방공 레이더, 전차 개조 작업, 휴대용 방공체계 등이 연관된 600만 달러의 계약을 맺었으며 탄자니아의 회사와도 1,005만 유로에 달하는 군사장비 수리 계약을 체결한 후 실제 북한 기술진을 현지에 파견했다고 초안은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2019년부터 최근까지 북한의 불법으로 유류를 운송한 선박 신평 2호와 유니카호, 은홍호, 본보이 3호, 다이아몬드 8호 등도 제재 명단에 포함됐습니다. 기존 대북 결의의 내용을 수정하고 보완하는 내용도 담았습니다. 선박과 관련해선 기존 2321호와 2371호, 2375호 등에 적힌 문구를 제재 선박의 등록 국가가 선적 등록을 취소하고 대북제재위원회가 지정한 항구로 이동할 것을 명령하며 모든 유엔 회원국들은 긴급 상황을 제외하고 이들 선박의 입항을 금지해야 한다는 내용 등으로 변경하도록 했습니다. 이는 제재 선박을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명시한 겁니다. 또 별도의 부속서를 통해선 미사일 핵과 관련한 물품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며 과거 모호했던 내용을 좀 더 명확히 했습니다. 이를테면 미사일 관련 금지품에 40MHz를 넘는 디지털 신호 처리기와 해상도가 12비트 이상인 디지털 아날로그 변환기, 40톤 이상의 용량을 가진 유압프레스 등 16개 제품 혹은 관련 기술이 이름을 올리는 식입니다. 또 핵 관련 물품에도 방사능 방지 장갑을 비롯해 175mm 미만의 부식 방지 재료로 제작된 저장 탱크, 대용량 리튬 등 17개가 금지품으로 구체화했습니다. 또한 북한의 각종 불법 활동을 규탄하는 내용도 담았습니다. 특히 북한이 최근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을 발사하고 정보통신 기술을 이용해 다른 유엔 회원국과 개인, 금융기관 등의 악의적인 활동을 하는 것에 깊이 우려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북한이 유엔의 정보통신체계에 허락받지 않고 접속한 점을 비난한다며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의 대화와 조사 내용, 그리고 다른 안보리 이사국과 유엔 회원국, 유엔 사무국의 기밀 자료 등에 대한 접근을 즉시 중단할 것도 촉구했습니다. 이번 초안은 전문 7개 항과 본문 38개 항, 4개의 부속서로 구성됐으며 양은 최근 결의인 2397호나 2375호보다 많은 14페이지에 달합니다. 현재 유엔 주재 미국 대표부는 제재 결의안을 안보리 15개 이사국에 배포했으며 조만간 관련 협의를 시작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전례에 비춰볼 때 미국이 중국과 이 초안을 놓고 협의해 최종 문안을 만든 뒤 러시아와의 추가 협의를 하는 방식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초안에 담긴 결의 내용이 수정되거나 완화 혹은 보강될 수 있습니다. 앞서 미국은 2017년 9월 작성한 초안에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 등을 제재하는 내용을 포함했지만 이후 채택된 결의 2397호에는 이들의 이름이 빠졌습니다. 또 북한 노동자를 모두 되돌려보내거나 북한의 원유와 정제유에 제한을 가하는 내용도 2017년 다수의 결의 초안에서 확인됐지만 가장 마지막 결의인 2397호에 가서야 포함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치열한 협의 끝에 결의를 채택할 수 있었던 2016년과 2017년과 달리 이번엔 결의 채택 여부 자체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당시와 비교해 미중, 미러 관계가 순탄치 않고 대북 제재를 통한 문제 해법이라는 원칙에서도 중국, 러시아가 미국과 공감대를 이루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난 2019년 북한의 해산물과 의류 수출 금지 규정, 북한 노동자 송환 규정 폐지 등 제재 완화를 골자로 한 결의안 초안을 안보리에 제출한 중국과 러시아는 최근까지 이 결의안의 통과를 주장했습니다. BOA 뉴스 함재합니다.
러시아가 한반도 정세를 악화시키는 어떤 조치에도 반대한다며 미국이 추진 중인 새 안보리 대북결의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새로운 제재는 정치적 외교적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주장입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러시아가 미국의 새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추진에 즉각 반대의 뜻을 표명했습니다. 유엔 주재 러시아 대표부는 14일 미국이 유엔 안보리 차원의 추가 대북 제재를 추진하고 있는 것과 관련한 VOA 논평 요청에 러시아는 한반도 정세를 악화시킬 수 있는 어떤 조치에도 반대하며 모든 당사자들에게 자제를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새로운 제재가 우리를 정치적, 외교적 해법에 더 가까이 가도록 만들 수 있다고 믿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제재의 영향을 심각하게 받는 북한 내 인도적 상황에 시급히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러시아 대표부는 또한 안보리 도구가 우리를 도움이 되지 않는 조치의 악순환으로 이끄는 새로운 걸림돌을 만들기보다는 외교 과정을 지원하는 데 활용돼야 한다는 점을 상기시키고 싶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북한의 지난달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응한 새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토머스 그린필드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지난달 25일 유엔 안보리가 북한 문제 논의를 위해 개최한 공개회의에서 북한에 대한 새로운 제재 결의 채택을 제안했습니다.
And because of DPRK's increasingly dangerous provocations, the United States will be introducing
북한의 위험한 도발이 증가함에 따라 미국은 제재 체제를 갱신하고 강화하기 위해 유엔 헌장 7장에 따른 안보리 결의안 초안을 제출할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이 안보리는 2017년 만장일치로 채택된 결의 2397호를 통해 북한의 ICBM 발사 상황에 우리가 추가 활동에 나서도록 결정했다면서 이번에 정확히 그런 일이 벌어졌고 따라서 지금이야말로 조치를 취해야 할 때라고 지적했습니다. 현재 미국은 북한의 미사일 금지 범위를 확대하고 석유 수입량을 줄이며 해커 집단의 자산을 동결하는 내용 등을 담은 결의안 초안을 안보리 이사국에 배포했으며 조만간 관련 협의를 시작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유엔 안보리가 새 제재 결의를 채택하기 위해서는 15개 이사국 중 9개 나라 이상이 찬성하는 동시에 5개 상임이사국 중 어느 한 곳도 거부권을 행사해선 안 됩니다. 그동안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에 대한 추가 제재에 반대해왔습니다. 특히 지난 2월 당시 안보리 의장국이었던 러시아는 제재와 인도적 영향을 주제로 회를 열고 중국과 함께 제재가 북한을 포함한 각국의 인도주의적 위기를 초래한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 회의에 참석한 토머스 그린필드 대사는 대북 제재는 북한의 대량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의 역량 개발을 지연시키기 위한 효과적인 수단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어 북한의 인도적 위기는 제재가 아닌 북한 정권의 탓이라며 미국은 제재가 의도치 않은 결과를 최소화하기 위해 모든 것을 하고 있다고 대북 제재 면제 절차 등에서 주도적으로 노력해왔다고 밝혔습니다. BOA 뉴스 안수영입니다.
북한은 아직 미국을 타격할 수 있는 핵탄두 탑재 대륙간 탄도미사일 역량을 보유하지 못했다고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밝혔습니다. 북한의 도발을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고 전망하며 한국, 일본 등과 긴밀히 조율하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지속할 것이지만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역량은 아직 갖추지 못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설리번 보좌관은 14일 민간단체인 이코노미 클럽과의 대담에서 북한이 핵탄두를 탑재해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역량을 가졌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말했습니다.
North Korea has tested an ICBM.
설리번 보좌관은 북한은 ICBM 시험을 해오고 있다면서 2017년 ICBM을 시험 발사했고 몇 주 전에도 다시 시험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들은 분명히 핵무기를 보유했다며 2017년 마지막 핵실험을 했으며 그들이 핵무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문제는 그들이 핵탄두를 대륙간 탄도미사일에 장착해 발사하고 실제로 그들이 원하는 대로 미국 본토의 목표물을 맞출 수 있느냐라며 아직 그런 역량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설리번 보좌관은 또 북한에 잇따른 미사일 발사를 거론하며 그들이 도발과 시험 주기에 있다며 우리는 그것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습니다.
They are in a pattern of provocation, a pattern of testing. We expect that will continue. I think you will hear more.
앞으로 몇 주, 몇 달간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발전시키려는 북한의 시도에 대해 더 많이 듣게 될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설리번 보좌관은 그러면서 북한 문제와 관련해 우리는 한국의 현 정부와 차기 정부 그리고 일본과 긴밀히 조율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설리번 보좌관은 아울러 지난달 이탈리아 로마에서 중국의 양제츠 외교 담당 국무위원을 만났다며 우리는 중국과도 이에 관해 이야기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BOA 뉴스 조상진입니다.
미 국방부는 동해에서 핵추진 항공모함을 동원해 일본 자위대와 실시한 미일 연합훈련과 관련해 미 한일 3국 안보 협력이 중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미 인도태평양 사령부는 미국이 한국, 일본과 함께 다양한 훈련에 참가하고 있다면서 훈련 목표에 따라 참가자가 결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박동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 국방부는 13일 미 한일 3국 간 안보 협력이 국방부에게 항상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마틴 메이너스 국방부 대변인은 미 해군의 핵추진 항공모함 에이브러햄 링컨함이 동해에서 일본 해상자위대와 연합훈련을 실시한 가운데 한국에도 훈련을 제안했느냐는 부유의의 서면 질의에 발표할 구체적인 일정이나 훈련은 없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지난해 12월 미한 안보협의에서 밝힌 바와 같이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과 서욱 한국 국방장관은 미한일 3국 안보협력이 영내 안정에 매우 중요하다고 평가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두 장관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달성하고 동북아의 평화와 안보를 증진하기 위해 정보 공유, 고위급 정책 협의, 인적 교류 같은 3국 방위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약속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메이너스 대변인은 지난 1월 미일 안보협의에서 밝혔듯이 오스틴 장관과 기시노부오 방위상이 인도태평양 지역과 그 너머의 공동안보, 평화, 번영에 중요한 미일한 3국 간 협력을 심화하기로 약속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인도태평양 사령부도 미한일 3국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인도태평양 사령부 대변인은 13일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한국의 미일 연합훈련 참가 문제와 관련해 미국은 이 지역의 동맹국, 파트너, 친구들을 높이 평가하며 이들이 통합 억제의 중요한 구성요소임을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변인은 동맹국과 파트너와의 훈련을 통해 기존의 강력한 관계를 구축할 수 있다며 미국은 일본, 한국과 함께 다양한 훈련에 참가하고 있고 훈련 목표에 따라 참가자가 결정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미 칠함대는 13일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미 해군의 에이브러햄 링컨함이 동해에서 일본 해상자위대와 연합훈련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니콜라스 링고 칠함대 대변인은 링컨함의 동해 진입이 북한의 핵실험과 같은 전략적 도발 가능성에 대한 경고냐는 질문에 앞서 미 국방부 관리들이 말했듯이 미국은 북한에 대해 어떠한 적대적 의도도 갖고 있지 않다고 대답했습니다. 링고 대변인은 우리는 남북한의 대화와 관여를 지지하며 이를 위해 한국 파트너들과 계속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해군이 이번 미일 연합훈련에 불참한 것에 대해서 한국 해군 사령부 또는 한국 함대에게 문의하라며 미 해군은 정기적으로 이 지역의 모든 동맹국과 파트너와 함께 훈련할 기회를 찾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일부 한국 언론들은 정부 소식통을 인용해 당초 미국이 일본 자위대와의 연합해상훈련을 한국에도 요청했지만 한국군 당국이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 국방부는 미 전략자산 전개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면서 불참 이유에 대해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번 미일 훈련에는 링컨함과 미사일 순양함 모바일 베이함, 이지스 구축함, 스프론스함, 일본 해상자위대 소속 유도미사일 구축함 공고함, 이나지마함 등이 참가했습니다. 미 항공모함이 동해에 진입한 것은 2017년 11월 이후 4년 5개월 만으로 당시 로널드 레이건함, 시어도 로스벨트함, 시미츠함 등 미 핵항모 세척이 동해에서 한국 해군과 연합훈련을 한 바 있습니다. BU 뉴스 박동정입니다.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현 정부가 과도하게 남북관계에 집중했다며 자신은 미국과의 관계를 토대로 국제 외교를 확대할 것이라고 미국 워싱턴 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밝혔습니다. 윤 당선인은 또 북한을 주적이라고 부르면서도 대화 채널은 언제나 열어둘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한국 대통령 당선인은 14일 미국 워싱턴 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차기 정부의 외교 안보 원칙을 제시하며 한국의 주적은 북한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윤 당선인은 북한을 주적이라고 부르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며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 시험 유예를 파기하고 극초음속 미사일을 시험했는데 이는 핵무기 운반 능력이 심각한 수준에 도달했다는 뜻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한국에 대한 핵 위협이 고조됐다며 이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는 국방정책을 수립하고 작전 정보 등을 만들며 북한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해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북한 위협에 과도하고 지나치게 민감한 대응을 할 의도는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핵 문제와 관련해 북한이 국제 규범을 준수하고 무엇보다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 조치를 취하고 핵사찰을 받아들인다면 북한에 대한 경제개발 지원 프로그램을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윤 당선인은 상황과 관계없이 우리는 같은 민족이라며 언제라도 인도주의적 지원을 제공할 것이라는 점도 밝혔습니다. 아울러 북한에 대해 투트랙 접근을 할 것이라며 북한의 군사적 위협은 심각한 문제이지만 이러한 문제를 다루기 위한 대화 채널은 언제나 열어둘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현 문재인 정부가 북한과의 관계만 과도하게 강조해 국제 외교는 실종됐다는 평가가 나온다고 말했습니다. 그 결과 미국과 한국은 공식적 관계는 유지했지만 군사와 정보 분야 등에서 실질적이고 친밀한 논의는 줄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차기 정부는 북한과의 관계에만 집중하지 않고 대신 한미 관계를 토대로 유럽연합에서 또 아시아 전역에서 외교의 범위를 확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윤 당선인은 또 한국이 세계 10위의 경제적 위상에 걸맞게 국제사회에서 책임 있는 자세를 취해 공적 개발 원조를 확대할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또 러시아에 대한 압박 캠페인에 동참해야 한다며 국제사회가 추가적인 참여를 요구하면 규범에 기반한 국제질서에 대한 존중을 확고히 보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일본과는 김대중 오부치 선언을 계승해 미래지향적 관계를 추구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윤 당선인은 중요한 것은 미래를 바라보는 것이라며 앞으로 일본과 외교적으로 관여할 때 한국이 국내 정치적 이익을 추구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일본과의 약한 관계는 미한일 협력의 아킬레스건이라고 지적하며 한국인들은 한미 관계에 직접적 손상을 입히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취임하면 한일 관계가 잘 풀릴 것을 확신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일본과 셔틀 외교를 펼치며 자신을 비롯한 정치인들이 자주 만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한국과 중국이 서로의 중요한 무역 상대라면서 경제적 문제가 일방적이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양국이 서로를 도외시하거나 무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정치적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의 헌법적, 정치적 가치가 완전히 다르다는 점을 고려해야 하며 차이를 존중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한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 배치에 대한 중국의 경제적 보복은 완전히 부당한 움직임으로 한국과 국제사회가 받아들였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중국의 일방적인 보복 조치들은 한국 경제에 어느 정도 손상을 입힐 수 있지만 중국에도 이득이 되지 않고 지속 가능하지도 않다고 말했습니다. 윤 당선인은 미국, 일본, 호주, 인도의 협의체인 쿼드에 즉각 가입할지 결정하기 전에 한국이 백신, 기후변화, 신기술 등의 분야에서 협력해 상승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B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북한이 풍계리 핵실험장 3번 갱도에 주변에 추가 구조물을 설치하고 장비 설치를 위한 준비를 시작했음을 시사하는 정황이 포착됐다고 전 유엔 대북제재위원이 밝혔습니다. 북한의 핵실험 시기와 관련해선 2018년 풍계리 핵실험장 폐쇄 당시 갱도의 손상 정도와 북한의 핵실험 계획 횟수를 중요한 변수로 꼽았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이 최근 풍계리 핵실험장 복구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정황이 연일 위성 사진을 통해 포착되고 있는 가운데 3번 갱도 주변에 새로운 구조물이 설치되고 장비 설치 준비가 시작됐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움직임이 포착됐다고 후루카와 가스이사 전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 위원이 밝혔습니다. 후루카와 전 위원은 14일 오스트리아 빈에 본부를 둔 민간 연구단체 오픈 뉴클리어 네트워크를 통해 발표한 풍계리 핵실험장 분석 보고서에서 남쪽 3번 갱도에서 계속적인 추가 움직임이 포착됐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2011년 10월부터 2016년 4월까지 전문가 패널에서 활동한 후루카와 전 위원은 지난 8일과 14일 촬영된 상업용 위성사진을 분석한 결과 3번 갱도 주변에서 통나무 더미가 쌓여있던 면적이 더욱 확장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3번 갱도 내부 구조의 복구를 위해 더 많은 통나무가 사용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후루카와 전 위원은 또 3번 갱도 주변에 최소 2개의 새 구조물이 건설된 정황도 포착했다고 밝혔습니다. 3번 갱도 입구 주변에서 검은색 선형 구조물이 포착됐는데 이는 1차 입구와 2차 입구를 잇는 것으로 추정되는 배수로 혹은 통로이거나 흙으로 덮인 전기 케이블 선로일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입니다. 아울러 3번 갱도 2차 입구 근처에서 상자 또는 지지대로 보이는 구조물도 새롭게 설치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후루카와 전 위원은 새로운 구조물 외에도 기존에 철거됐던 구조물을 재건하거나 개조한 징후도 확인했으며 갱도 근처 개활지에서 교통 표지판과 차량의 이동 흔적도 포착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갱도 주변에서 통나무 더미와 흙더미, 목재 가공 폐기물 등 갱도 굴착과 관련된 움직임들이 지속적으로 확인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후루카와 전 위원은 다만 지난 6일과 14일 위성사진을 분석한 결과 3번 갱도 2차 입구 주변에 쌓인 폐기물 더미가 눈에 띄게 늘어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추가 증거가 필요하겠지만 갱도 굴착 활동 속도가 다소 느려졌거나 일시적으로 중단됐을 가능성이 있으며 혹은 현재 작업이 갱도 내부 구조의 보강과 인근 구조물의 건설 혹은 지원 장비 설치에 집중된 것에 따른 결과일 수 있다고 풀이했습니다. 후루카와 전 위원은 이런 관측들은 북한이 3번 갱도 복구를 위한 작업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북한이 3번 갱도에서 장비 설치 준비를 시작했을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고 말했습니다. 후루카와 전 위원은 핵실험은 다양한 요인의 영향을 받는 만큼 잠재적 핵실험 가능 시기를 평가하는 것은 여전히 어렵다면서 기술적인 관점으로 볼 때 2018년 5월 핵실험장 폭파로 인한 3번 갱도 내부 구조의 손상 정도와 북한이 계획하고 있는 3번 갱도에서의 핵실험 횟수가 핵실험 가능 시기를 결정하는 핵심 변수가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앞서 후루카와 전 위원은 지난달 말 공개한 풍계리 핵실험장 위성사진 분석 보고서에서 풍계리 핵실험장 내 4개 갱도 중 과거 핵실험에 사용된 적이 없는 3번 갱도로 통하는 남쪽 입구에서 활발한 핵실험 사전 준비 정황이 포착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지난 6일 발표한 추가 분석 보고서를 통해 북한이 지난달 28일을 기점으로 풍계리 핵실험장 3번 갱도에 2차 입구를 설치하고 갱도 내부 굴착을 시작한 것으로 평가하면서 잠재적인 핵무기 실험에 사용할 수 있도록 3번 갱도 복원 작업을 계속 진척시키고 있다고 분석한 바 있습니다. BOA 뉴스 조상진입니다.
올 들어 3월까지 1분기 동안 한국에 입국한 탈북민은 남성 2명과 여성 9명 등 모두 11명이라고 한국통일부가 밝혔습니다. 지난해는 남성 40명, 여성 23명 등 총 63명이었고 분기별로는 1분기부터 각 31명, 5명, 12명, 15명이었습니다. 북한 이탈 주민은 통상 국경을 넘어 동남아시아나 중국 등 제3국에서 체류하다 한국으로 들어오는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에 따른 북한의 국경 봉쇄와 이동 제한으로 입국 인원이 줄고 있습니다. 통일부에 따르면 2002년에서 2020년 사이 입국한 북한 이탈 주민은 2009년 2,914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감소 추세를 보여 2017년 1,127명, 2018년 1,137명, 2019년 1,047명을 기록하다가 신종 코로나 사태 영향이 나타난 2020년에는 229명으로 급감했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 집권 이후 이른바 장마당 세대에 속하는 젊은 병사들에 대한 북한군의 사상교육이 크게 강화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각종 건설과 지원 현장에 군 인력 투입이 부쩍 늘면서 노동력 착취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서울에서 김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의 민간 연구기관인 북한인권정보센터는 최근 군복 입은 수감자 김정은 집권기 북한군 인권 실태라는 제목의 특별 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김정은 국무위원장 집권기에 북한군에서 복무한 경험이 있는 탈북민 10명을 상대로 지난 2월 11일에서 25일 조사한 내용을 토대로 작성됐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김 위원장 집권기 들어 북한 군인들은 평균적으로 하루 5시간에서 12시간까지 사상 교육을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보고서는 김 위원장이 군 기강을 강화하기 위해 사상 강군화를 주창하며 2013년 이후 김 위원장 신년사 내용을 추가로 암기하게 하는 등 사상 교양 사업의 비중을 높여왔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사를 주도한 북한인권정보센터 이승주 연구위원은 김 위원장 집권 이후 군 내에서의 사상교육 빈도수가 많아지고 수시로 방침이 하달되면서 병사들의 수면 시간에도 깨워서 사상교육을 실시하는 사례들이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이와 함께 기강 회의를 막기 위해 외출 횟수를 제한하는 것은 물론 취침 시간 이후에도 월 2, 3회 이상 불시 점검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연구위원은 이처럼 군 내부의 사상 교육과 통제가 강화된 배경에 대해 김 위원장 집권 전후로 병사들의 탈영이 늘어난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이른바 장마당 세대라고 불리는 20대 병사들의 체제 충성심이 이전 세대에 비해 현저히 떨어진 데다 구타 등 열악한 환경에 견디지 못한 때문이라는 겁니다.
군 내부의 열악한 상황을 견디지 못하고 내부의 그런 구타와 이런 열악한 상황을 이제 물리적으로는 정신적으로도 견디지 못하는 군인들이 탈영이 증대를 하니까 군에 대한 충성도를 높이고 하는 매개로 사상 교육을 삼은 것 같아요.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군 병사들이 부대 내에서 한국이나 외국의 영상물을 시청하거나 한국 영상물 속 말투를 따라하다가 적발된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 내 탈북민단체 탈북자 동지회 서재평 사무국장은 장마당 세대들은 거의 한국 드라마를 봤을 정도로 외부 문화에 노출돼 있기 때문에 북한 당국이 위기감을 갖고 있다며 북한 당국은 이들의 군 복무 기간을 당과 수령에 대한 충성을 고취시키는 사상 무장의 기회로 적극 활용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젊은 애들이 군대 나간 애들이 한국 드라마를 거의 다 보다가 나간 애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당이 얘들이 사상적으로 굉장히 오염돼 나왔기 때문에 군복무 10년 사이에 이 오염을 뺏겨내지 않으면 북한 사회가 휘청거린다. 근데 솔직히 군대 가기 전에 사상적으로 이렇게 흐트러졌다 해도 사회가 딱 격리되고 특수한 생활하기 때문에 그것도 딱 잡아있고 사상교육 강행하면 그게 잘 먹혀들어가요.
보고서는 또 북한군이 평양과 양강도 삼지연시에 산림집 건설 등 사회 각 부문 건설과 지원 업무에 투입되면서 노동력 착취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위원장 집권 이후 국가적으로 주도하는 건설에 군 인력이 대규모 장시간 투입되고 있지만 안전도구의 미비, 2시간 이내의 수면 시간 등 안전을 위협하는 수준의 노동 착취가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승주 연구위원입니다.
건물을 올리는 그런 미장을 하기 위해서 고층에 올라와 있는 군인들이 수면 시간 부족하니까 힘들어서 떨어져 죽은 사례들이 있다. 대민 지원의 측면에서는 군인들이 충분히 투입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대민 지원 이상의 노동은 좀 강제 노동의 측면으로 봐야 되지 않는가 하는 게 이제 결과입니다.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는 김 위원장 집권 후 경제 분야에서 그나마 두드러진 게 군의 노력 동원을 통한 토목과 건설 사업이었다며 아버지 김정일 국방위원장 때와는 또 다른 김 위원장 시기의 선군 정치라고 평가했습니다.
김정일 때 선군 정치는 국가 비상사태에서 일종의 계엄 통치 형태의 선군 정치였다고 보이면 지금은 사실은 이 노력 동원 즉 김정은의 토목 건축 사업에 군을 앞세우는 그러니까 김정은식 선군 정치이고요. 그러니까 이 지속되는 견장 정치, 그러니까 군의 성과에 따라서 승진과 이 강등을 반복하는 그 김정은식 견장 정치도 이 군의 동원과 관계가 있습니다.
보고서는 이와 함께 북한군 내 뇌물 제공 등의 부패 행위가 일상화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외출과 면회, 전화 사용은 물론 조기 제대를 위해서도 정치 지도원과 상관에게 뇌물을 주는 것이 당연시된다고 전했습니다. 또 당 간부 자제들의 경우 인맥과 뇌물을 이용해 위탁 대학 연수로 빠지는 특례적 성격의 복무가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고서는 인맥과 뇌물을 이용해 상대적으로 편한 보직을 근무하거나 군대 내 대학 위탁 제도를 이용해서 3년에서 5년 근무 후 당 간부 양성을 위한 대학으로 빠지는 등 일반적인 군 복무의 내용과 성격에서 큰 차이를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영입니다.
매주 금요일 북한 관련 화제성 소식을 전해드리는 뉴스 풍경입니다. 한국 전쟁에 참전해 팔과 다리를 잃은 윌리엄 웨버 예비역 대령이 지난 9일 노환으로 별세했습니다. 미국 사회에 한국 전쟁과 참전 용사에 대한 의미를 알리고 기려왔던 고인에 대한 추모 열기가 뜨겁습니다. 장량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 12일 워싱턴의 한국대사관 홈페이지에는 향년 97세로 지난 9일 별세한 윌리엄 웨버 대령에 대한 이수혁 대사의 추모의 글이 실렸습니다. 숭고한 희생과 헌신의 삶을 몸소 보여주셨던 고 윌리엄 웨버 대령의 명복을 빌며 깊은 애도의 뜻을 표합니다. 고 웨버 대령은 1950년 24살의 나이로 참가한 한국전쟁에서 오른팔과 오른다리를 잃었지만 1년에 걸친 수술 후 현역에 복귀해 약 30년을 더 군에서 복무했습니다. 전역 후에는 한반도의 평화와 자유 수호에 용감히 뛰어든 한국전 참전 용사들의 숭고한 희생을 기리는 활동에 여생을 바쳤습니다. 고령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5월 열린 한국전쟁 추모의 벽 기공식에 참석해 피로 맺어진 한미동맹의 굳건함을 몸소 보여주었던 고 웨버 대령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웹사이트에는 지난해 5월 실린 추모의 벽 착공식 사진이 실렸습니다. 사진에서 고인은 이수혁 대사와 존 틸러리 전 주한미군 사령관 등과 함께 왼팔을 힘껏 굽혀 삽을 들고 있습니다. 이수혁 대사는 웨버 대령이야말로 진정한 영웅이자 한미동맹의 상징이라며 수많은 한국전 참전 용사들의 헌신과 희생이 밑거름이 된 한미동맹을 더욱 단단하게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양국은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웨버 대령의 별세 소식은 미주 한인사회와 한국 언론 등을 통해 빠르게 퍼졌고 추모의 물결이 일었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천국에서 편히 쉬세요. 웨버 대령님, 대한민국을 지켜주신 그 헌신에 감사합니다. 사랑과 감사의 마음을 담아 대령님의 고귀한 봉사와 희생을 기억하겠습니다. 지난해 고인을 만난 사진과 추모의 글을 올린 북한 학자 조평세 박사는 VOA에 웨버 대령의 생전 메시지를 회고했습니다.
북한 사람들을 잊지 말아 달라. 북한 사람들을 잊지 말아 달라고 대령님께서 저한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미국인이 그리고 한국 전쟁에서 이미 팔 하나랑 다리 하나를 이미 잃으시고 정말 줄 수 있는 모든 것을 한국에 이렇게 바쳐주신 분인데 그분이 아직까지도 한반도에 대해서 빚진 마음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 이제 97세 나이에 거의 돌아가실 때가 되어서도 좀 어떤 성취감이나 이런 뿌듯한 그런 마음으로 이제 남은 여생을 사시는 게 아니라 북한 사람들, 구하지 못한 북한 사람들을 위해서 빚진 마음을 가지고 계시다는 게 저한테는 굉장히 큰 충격이었어요.
미국 내 한국전 참전 용사들을 일일이 찾아다니며 사진을 찍고 직접 전달하는 프로젝트 솔저 제작에 참여하고 있는 30대 청년 염현철 감독도 2019년 만났던 웨버 대령을 추모했습니다.
너무 슬펐어요. 너무 슬펐고 갑작스러운 것이 소식이어가지고 한참 좀 마음을 좀 추스리는 데 시간이 좀 필요하더라고요. 짧은 만남이었지만 저는 굉장히 그게 그 윌리엄 웨버 대령님에 대한 어떤 기억이 그때 되게 굉장히 각인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대한민국을 정말 사랑하고 미국에서 대한민국을 위해 싸우신 한 분이 지금도 싸우고 계시는 그분이 돌아가셨구나라는 것에 처음엔 슬펐는데 다시 생각해보니까 남기신 것들을 우리 세대가 또 다음 세대가 잘 받아서 끝까지 해야겠구나.
2019년과 2020년 세 차례 미국을 방문했던 염 감독은 웨버 대령의 따뜻한 포옹과 대화 등 깊은 여운이 있는 시간을 보냈다고 말합니다. 고조선, 고구려, 한국 등 한국 역사에 대해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었던 웨버 대령은 대한민국을 정말 사랑하고 있었다고 회상했습니다. 1925년 미 중서부 일리노이주 시카고에서 태어난 웨버 대령은 1943년 육군에 입대해 2차 세계대전 참전 후 한국전에서 육군 187 공수연대 전투단 소속 대위로 인천 상륙작전, 서울 수복, 평양 등지에서 싸웠습니다. 중대장 보직을 맡아 참가한 원주전투에서 적의 수류탄 공격으로 오른팔과 오른다리를 잃었습니다. 치료와 재활을 거쳐 현역에 복귀한 그는 1980년 대령으로 예편했습니다. 웨버 대령은 전시공로 훈장을 수상하는 등 군인으로서 명예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전장에서 오른팔을 잃은 웨버 대령의 왼팔 경례는 많은 사람에게 감동을 안겼습니다. 웨버 대령은 자신의 수관 사업이었던 추모의 벽 건립을 통해 한국과 미주 한인사회 그리고 미 주류사회에 한국전쟁과 참전 용사들의 희생을 알렸습니다. 그가 2006년부터 이끌어온 한국전 참전 용사 추모의 벽 건립 사업은 2016년 바락 오바마 당시 대통령이 연방의회 상호안을 통과한 한국전 참전 용사 추모의 벽 건립에 관한 법안에 최종 서명하면서 시작됐습니다. 한국전 참전 용사 출신인 샘 존슨 공화당 의원과 찰스 랭글, 존 모니어스 민주당 의원이 이 법안을 공동 발의했는데 미국의 젊은 세대들에게 한국전쟁을 기억하게 하고 미한동맹을 더욱 굳건히 하는 계기가 되도록 하자는 취지였습니다. 워싱턴 DC 내셔널몰 내 한국전 참전비에 세워지는 추모의 벽에는 3만 6천여 명의 미군 전사자와 7천여 명의 카투사 이름이 새겨지며 준공식은 오는 7월 27일 열립니다. 미 연방정부의 재정 지원을 받지 않도록 하는 법에 따라 웨버 대령은 대대적인 후원 캠페인을 벌였고 미 전역의 단체와 기관에 추모의 벽 건립의 필요성을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웨버 대령은 지난 2017년 VOA에 한국전 참전용사 기념재단이 추산한 건립 비용 중 1,500만 달러는 병사 이름을 새기는 데 쓰인다고 설명했습니다.
$15 million, which would be the actual monies needed.
한 명의 이름을 새기는데 $410의 비용이 필요하다는 외부 대령은 미국 사회에 후원이 부족했던 당시 잇따른 기부금으로 힘을 실어준 해외 한인 사회와 한국 정부에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20,000 members worldwide, and of course it was a very important event for us and a very touching event to prove again the strong bond.
한인들의 노력이 마음에 와닿았으며 미한 동맹이 강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증명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한국전 참전용사 기념재단의 제임스 피셔 사무총장은 웨버 대령의 이 같은 노력은 1986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고 설명합니다. 웨버 대령은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 당시 한국전쟁 참전기념관 설립을 이끈 사람 중 한 명이었으며 1995년 기념관 완성 후 민간단체인 한국전 참전용사 기념재단을 설립했다는 겁니다. 2001년 미 국방부에서 은퇴한 후 지금까지 재단에 몸담고 있는 피셔 사무총장은 웨버 대령의 이런 열정은 여러 차례 생명의 위기를 겪는 시간에도 멈춤이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전쟁에서 같은 날 팔과 다리를 한쪽씩 잃었고 그로 인해 많은 감염증을 앓았으며 특히 지난 10년 동안 여러 번 죽음과 싸웠다는 겁니다. 피셔 사무총장은 생사를 넘나드는 위기를 극복하고 늘 살아 돌아왔던 웨버 대령이 추모의 벽 준공식에 참석하지 못하는 것이 안타깝다고 말했습니다. 피셔 사무총장은 지난 5월 추모의 벽 착공식을 떠올립니다. 팔 하나로 착공식 삽을 겨우 뛰면서도 이건 내 것이지 아무도 가져갈 수 없네라고 말했던 오랜 친구에게 피셔 사무총장은 마지막 인사를 건넸습니다.
Bill, I love you and we're going to miss you. Thank you for your service to our country and to the country of South Korea. You're a great American.
당신을 사랑하고 그리워할 겁니다. 대한민국을 위해 봉사해줘서 고맙습니다. 당신은 미국의 영웅이자 애국자라는 메시지입니다. 한국전 참전용사들의 손녀라 불리며 10년 넘게 한국전쟁과 참전용사들의 희생을 기리는 활동을 해온 해나김 미 보건후생부 공보담당 부차관보는 가슴이 먹먹하다며 웨버 대령의 별세를 안타까워했습니다.
마음이 너무 아파서 I felt very numb. 이게 믿기지가 않았어요. 솔직히 말해서 절대로 잊지 못하는 건 전투에서 부상을 이제 입으셨대요. 그래서 팔에 부상이 됐는데 그래도 돌아서지 않고 계속 싸우셨대요. 마지막인데 다리까지 부상을 당하셔서 할 수 없이 이제 쓰러지셨지만 제가 아니 썼냐고 왜 계속 돌진하셨냐고 했을 때 그분의 의무기 때문에 그런 생각 아픈 생각 할 수 있는 아니다 하고 전진하셨다고 했을 때
김 부차관부는 한국전쟁과 참전용사들의 희생을 기념하는 리멤버 727 단체를 이끄는 동안 웨버 대령께서는 중요한 행사를 마다하고 학생들의 행사에 와주셨던 분이라며 웨버 대령은 자신에게 매우 큰 영감을 준 인물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부차관부는 지난 2017년과 2018년 한국과 미국 등 세계 20여 개 나라를 돌며 한국전 참전용사 천여 명을 만난 프로젝트도 추모의 벽 건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웨버 대령을 만나면서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민간단체 리멤버 727의 대표로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홍보하며 큰 반향을 일으켰던 김 부차관부는 2020년 참전용사로부터 직접 받은 자료와 사진, 영상 자료를 보관 전시하는 온라인 한국전쟁 기념관을 개설했습니다. 해나김 부차관보는 자신의 사명은 계속될 것이라며 마지막 인사를 남겼습니다.
대령님, 그리고 할아버지, 평생 소원이셨던 추모의 벽이 봉헌식에 참석하지 못하게 되어서 정말 너무 슬프지만 모든 사람들이 그 추모의 벽을 보면서 대령님께서 원하셨던 참전용사님들을 우리가 잊지 않게 되는 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너무나 감사드리고 저도 대령님처럼 끝까지 한국전쟁, 이 잊혀진 전쟁이 아니라 자유를 얻어준 전쟁으로 기억될 수 있게 늘 노력하겠습니다. 대령님 그리고 할아버지 영원히 기억될 것이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웨버 대령의 장례식은 오는 22일 미동부 메릴랜드 레스트 헤이븐 장례식장에서 열리며 올여름 알링턴 국립묘지에 안장됩니다. VOA 뉴스 장량입니다.
미오의 뉴스 투데이 북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내일 북한은 대체로 흐리다 저녁부터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그리고 새벽부터 오후 사이에 평안북도와 황해도는 비가 내리겠고 함경북도 북부는 비 또는 눈이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2도에서 13도, 낮 최고는 13도에서 26도,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에서 1 내지 1.5m, 서해 앞바다는 0.5 내지 2m로 일겠습니다. 이어서 지역별 날씨입니다. 평양은 맑겠고 최저는 5도, 최고는 19도로 예상됩니다. 남포도 맑겠습니다. 최저 6도, 최고 17도입니다. 신의주입니다. 맑겠고 최저 5도, 최고 20도입니다. 강계도 맑고 최저 1도, 최고 19도. 해주 맑고 최저 7도, 최고 19도. 개성도 맑고 최저는 5도, 최고는 20도로 예상됩니다. 함흥은 맑겠습니다. 최저 2도, 최고 22도입니다. 장진도 맑겠습니다. 최저 영하 4도, 최고는 13도입니다. 해산도 맑겠고 최저는 영하 3도, 최고는 15도. 원산은 맑고 최저 5도, 최고 22도. 평강은 맑겠습니다. 최저 0도, 최고 18도. 청진 맑고 최저 3도, 최고 16도. 선봉은 오전에 맑고 오후에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최저는 1도, 최고는 15도입니다. 삼지연은 맑겠습니다. 최저는 영하 5도까지 내려가겠고 최고는 8도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해상 날씨입니다. 동해, 전 해역 오전 오후 모두 맑겠습니다. 물결은 앞바다에서 0.5 내지 1m로 일고 먼 바다는 1 내지 2m로 약간 높게 일겠습니다. 서해, 전 해역, 앞바다, 먼 바다 모두 맑겠습니다. 물결은 앞바다의 경우 오전에 0.5m로 일고 오후는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먼 바다는 오전에 0.5 내지 1m, 오후도 역시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 날씨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뉴스투데이 3부를 보내드렸습니다. VOA 한국어 전용방송 끝으로 세계 뉴스입니다.
비교의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이 최근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을 시험 발사한 북한에 대해 유엔 안보리 차원의 새로운 제재 결의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새 결의안 초안은 안보리의 기존 대북 제재를 한층 더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결의안은 북한에 대한 연간 원유와 정제유 공급을 현재의 절반으로 줄이고 기존 결의에서 금지되지 않은 북한의 주요 수출인 품목을 더 이상 허용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그 밖에 시계부와 손목시계 관련 부품이 포함된 HS 코드 제품들도 금수 대상으로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북한이 미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역량은 아직 갖추지 못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설리번 보좌관은 지난 14일 민간단체인 이코노믹 클럽과의 대담에서 북한이 핵탄두를 탑재해 미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ICBM 역량을 가지고 있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대답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침몰한 러시아 함정 모스크바호와 관련해 엇갈린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앞서 모스크바호가 화재로 함정 내에서 탄약이 폭발했다고 밝힌 데 이어 강한 폭풍으로 인해 침몰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주지사는 자국의 미사일이 모스크바호를 격침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미 국방부는 이번 침몰이 러시아의 큰 타격이라고 밝혔습니다. 존 커비 국방부 대변인은 미 CNN 방송에 이 함정이 러시아의 해군 전략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는 다른 전선에서 진전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항구 도시 마리우폴 전투에서 우크라이나의 저항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에 대한 공격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볼로드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일부 유럽 국가들이 러시아산 석유 구매 중단을 거부한 것에 대해 다른 사람들의 피로 돈을 벌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어제 BBC 방송 인터뷰에서 러시아산 에너지에 대한 전면적인 금수 조치를 지키하지 않는 나라로 독일과 헝가리를 지목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어떻게 피로 돈을 벌 수 있는지 이해하지 못한다면서 불행히도 유럽 일부 나라에서 해온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석유 금수 조치가 독일과 헝가리에 의해 차단된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중요한 문제 중 하나라고 덧붙였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우리는 EU 내에서 이 문제, 즉 러시아산 석유 금수 조치에 대해 어떻게 다른 태도를 취할 수 있는지에 대해 다른 나라들과 함께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유럽연합은 EU 각국 정부가 러시아에 무기를 수출할 수 있도록 허용한 규정을 폐기했습니다. 미국은 러시아의 제재 회피를 단속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이 밝혔습니다. 설리번 보좌관은 어제 민간단체인 이코노미 클럽과의 대담에서 앞으로 우리의 초점은 제재 회피에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 안팎에서 제재 회피를 촉진하려는 목표물들을 가려내기 위한 발표가 1, 2주 안에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설리번 보좌관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연관된 것으로 파악된 재벌특권층으로부터 압수한 호화 요트와 기타 자산을 되돌려줄 의사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조 바이든 대통령은 이런 자산들을 압류할 때 이 문제에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지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 밖에 설리번 보좌관은 우크라이나로부터 무기 이전을 방해하려는 러시아의 노력이 서방과의 교착 상태를 악화시킬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윌리엄 번스 미 중앙정보국 CIA 국장은 러시아가 전술 핵무기를 사용할 가능성을 가볍게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번스 국장은 어제 조지아 공대에서 행한 연설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큰 손실을 입고 그 이유를 점령하지 못한 후 우크라이나 북부 지역에서 후퇴해야 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번스 국장은 그 누구도 러시아의 전술 핵무기 사용 위협을 가볍게 여길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중앙정보국은 러시아가 그런 우려를 강화하는 실질적인 징후를 보지는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전술 핵무기는 전장에서 사용하도록 설계된 핵무기로 일부 전문가들은 러시아가 약 2,000개의 전술 핵무기를 보유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번스 국장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1945년 이후 유럽 국경에 대한 가장 큰 공격으로 규정하며 이 전쟁이 핵무기 사용으로 확대할 위험이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미국 의회 민주당과 공화당 소속 상하원 의원 6명이 어제 타이완을 전격 방문한 가운데 차이잉원 타이완 총통을 만났습니다. 차이완 총통실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이번 방문은 타이완에 대한 미국의 초당적 지원뿐 아니라 타이완과 미국의 강력한 관계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대변인은 또 전면 대류를 통해 타이완과 미국의 파트너십을 계속 심화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박종정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저녁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저녁 방송은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9350, 9490, 12080kHz로 밤 10시부터 11시까지는 단파 9350, 12,045, 12,080kHz로 또 밤 11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9,410, 12,045, 12,080kHz로 청취 가능합니다.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은 중파 AM 1,566kHz로 또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